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에는 하찮은 이가 없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유쾌하고 쿨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자존감이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칭찬을 해주면은 누군가 저에게 인정해주는 말을 하면은 저는 제 마음을 200% 열어줍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그 사람에게 다 던져줍니다. 저는 저의 이런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칭찬을 할 때 스스로 좀 조심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저의 모습이 저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늘 갈구하는 상태는 어떤 일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일을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그렇게까지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야, 되게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철저하다 라고 좋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은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렇게까지 하니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길 원하니까 그걸 위해서 나 자신을 거세게 몰아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런 저의 모습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 한 번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내면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나를 가만두지 못할까? 왜 나는 나를 그렇게 구석으로 몰아가야만 할까? 분명히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되게 할 일을 다 하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쿨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작은 일에도 끙끙대며 살아갈까?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저의 내면 속에 있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현실의 지금의 나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현실의 지금의 나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언제나 부족하고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로는 자존감이 낮은 상태를 의미하고 이거를 극단적인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자기를 혐오하는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모습과 어떤 이상과 그 틀에 자기 자신을 끼워 맞추려고 아둥바둥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보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 바닷가에 그 해변가에 세워져 있는 모래섬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도가 한번 치면은 그냥 우스스 무너져서 흔적조차 없어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저를 감싸고 있을 때 길을 가다가 어떤 광고 전단지에 정말 그런 게 붙어 있을 전단지가 아니었는데 그 전단지에 또 그런 문구가 있을 게 아니었는데 그 전단지 밑에 작은 글귀가 하나 써져 있었습니다. 어떤 글귀였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였습니다. 너 평소에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자주 듣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적으로 그리고 그 의미가 실질적으로 다가온 적은 크게 없었는데 그때만큼은 그게 저에게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아,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느꼈던 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찮은 사람은 있을까요? 그렇죠? 없죠. 세상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세상에 하찮은 사람은 존재할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기가 만든 감옥에 가두는 이유는 경쟁의식 때문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그렇게 살으라고 은밀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강요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날씬해야 한다. 그리고 피부가 고와야 한다. 예뻐야 한다. 몸짱이 되어야 한다. 좋은 대학, 좋은 집에 있어야 하고 좋은 차를 타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결혼하면 행복해야만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며 그렇게 살아야만 너는 성공하고 너는 괜찮은 사람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결혼하면 행복해야 하고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공부를 잘하고 예쁜 것들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경쟁의식과 함께 남들과 비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함으로써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기뻐하고 더 몸짱이 된 것을 선호하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문제고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것에 수치감을 느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험담하면서 깎아내리는 것이 문제고 그렇게 깎아내림으로 인해서 나의 낮은 자존감을 채워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느끼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경쟁의식 위에 서 있는 인간의 본성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세상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한 가지 악이 있다. 그것은 세상 모두가 혐오하는 악이다. 이 악은 바로 교만 혹은 자만이다. 마귀가 된 것은 교만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교만은 다른 모든 악으로 이어진다. 교만은 하나님께 완전히 반하는 마음 상태다. 당신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다른 모든 악은 상황에 의해 경쟁적으로 된 것이지만 교만은 본질상 경쟁적이라는 것이다. 교만은 뭔가를 갖는 데에서만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옆 사람보다 그것을 더 가질 때만 즐거움을 느낀다. 우리는 사람들이 부유하거나 똑똑하거나 잘생긴 것을 자랑스러워 한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부유하거나 더 똑똑하거나 더 잘생긴 것을 자랑스러워 한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비교다. 즉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 너무 우리의 숨기고 싶었던 부분을 너무 적나라하게 잘 지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들이 현대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던 1세기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성경에는 개역개정으로 나올 텐데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더 이해하기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효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옆에 있는 세리와 비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는 빼앗지도 불효하지도 가늠을 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두 번 금식하고 십일조를 꼬박꼬박 바칩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잘한 것들, 옆에 있는 세리보다 더 나은 것들을 나열하면서 헬라 원문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남보다 더 괜찮은 것들을 나열하면서 옆에 있는 세리와 구분 짓습니다. 편을 가르는 거죠, 편을. 바리새인의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확장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남자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사람하고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 뿌리 내린 그리고 우리의 본성 안에 숨겨져 있는 이런 비교 의식과 이로 인한 우월감을 즐기려는 모습들과 알게 모르게 느끼는 수치심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옳은 삶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찮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죠. 여기에는 정말 위대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과 함께 정말 그렇지 못한 창피하고 숨기고 싶은 사람들도 함께 등장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족보는 이력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력서를 어디에 제출할 때 내가 그동안 잘해왔던 것 그리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기입하고 그것을 보여주죠.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족보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족보에다가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유명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의 이름은 당연히 넣고 창피하고 숨기고 싶은 조상들의 이름은 은근슬쩍 삭제했었습니다. 헤롯 대제 같은 경우는 자신의 가문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아서 족보를 아예 삭제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족보는 솔직하다 못해 너무 투명합니다. 너무 투명합니다. 그분의 족보에는 예상대로 사람들의 눈에 위대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예를 들어 다윗과 솔로몬 같은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과 그리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셉과 마리아도 등장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시골 촌구석에 그냥 소박한 청년들이었죠. 그들은 뭐 딱히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가난했습니다. 성전에 제물을 바칠 때 비둘기를 바쳐야만 했던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바쳐야 했던 제물이 비둘기였으니까요. 그리고 기생 라합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우리야 예, 아내도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숨기고 싶은 사건일 겁니다. 왕이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사건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워져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 인생이 거짓으로 얼룩져 있던 그리고 이름조차 남을 속이는 자라는 야곱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죄를 들여와 온 인류를 고통에 빠뜨린 장본인인 아담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대한 사람들과 그리고 화차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모두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지만 괜찮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의 삶에서 솔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했고 그리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그 누구도 하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서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 미완성의 작품이고 아직도 부서지기 쉽고 깨져 있고 상처받고 아픈 상태예요. 망가져 있고 약합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내 가치를 느끼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들을 조롱하고 깔아뭉개고 서로 경쟁하고 그로 인해 편가르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 안에서 이미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좋은 소식,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다면 이제 이 첫 번째 사실을 좀 딛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세기의 본문입니다. 1세기 요한 공동체에도 이런 편가르기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는 굉장히 훈훈한 책이죠. 여기에 나오는 두 가지 키워드 단어가 있다면 빛과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책이 기록되던 당시는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는 무엇보다 그 어린 신앙인들을 해쳤습니다. 어린 신앙인들의 신앙을 미혹시키고 해치고 그로 인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내가 맞니 네가 옳으니 하는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편가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서 요한이 보여준 대처가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단의 논리에 그리고 분열과 갈등에 요한은 이론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론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편가르고 분쟁하는 공동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단 사상과 갈등으로 인한 분열을 종식시키기 위해선 정교한 어떤 대응할 만한 신학, 이론이 제시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제시한 방법은 사고의 반전입니다. 거짓 이론을 이기기 위해서는 참된 것을 실천하면 된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너희가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까 누가 옳은지는 너희가 사랑을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의 행함과 진실함이 어떠한지로 결정이 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관념적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행하는,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이 해답입니다. 결국 누가 진짜인지는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의 그 주장을 더욱더 뒷받침해줍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을 다 쉽게 풀이한다면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 모습이 구원받은 자의 명확한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의 너무나도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두 구절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요한이 말하는 처음부터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요한이 말하는 너희가 처음 들은 소식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앞부분은 여러분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끝날 때 어떻게 끝이 나냐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약 성경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그 한계, 율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나은 율법을 가지고 와서 설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그 율법의 문제와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제시하고 보여주시는 것은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여러분이 처음 받은 소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그 어떤 숭고한 가치도 그 숭고한 가치와 이상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기독교의 가치가 오늘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가십거리가 될 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삶이 복음의 숭고한 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복음을 보고 싶어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복음을 보고 싶어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숭고한 가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나한테 보여줘, 들려주지 말고 보여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불리는 이 전염병은 사진이 있습니다. 안토니우스 전염병이라고 불리는 이 전염병은 로마 제국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갔습니다. 황제도 이 역병에 의해 목숨을 잃었을 정도니까요. 그 후에 249년 로마는 다시 한번 이 감염병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단 하루 만에 5천 명이 죽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도피하기 바빴고 철학자들은 세계가 늙어가며 미덕은 말랐다고 주절거렸습니다. 세상이 역병으로 흉흉한 이 가운데 교회는 너무나도 의연하게 이 전염병에 대처했습니다. 디오니시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 곤고한 시기가 교회에게는 기쁨의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교회가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돌볼 수 있었던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251년에 주교 키프리안은 역병의 시기가 사람들의 공의를 검증하고 인류 정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감염자들이 쫓겨나고 심지어 죽기도 전에 내버려지던 그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고 심지어 자신이 감염이 되어도 기쁨으로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락탄티우스는 교회가 역병으로 죽은 자들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자 이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시기를 거치며 로마 사회의 기독교 인구 비율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오히려 역병의 기회가 오히려 교회 확장의 기회를 갖게 해준 겁니다. 또 하나의 역사적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두웠던 중세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전염병이 찾아왔습니다.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1527년에 흑사병이 돕니다. 그때 흑사병이 돌자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환자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아들이 많아지자 자신의 집에 고아들을 입양해서 키웁니다. 버려진 도시에 남아서 병자들을 돌보고 목회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루터는 이 말씀 하나를 붙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은 남보다 더 가진 것으로 우월감을 즐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두를 존귀하게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우리는 그 누구도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내 옆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옆사람을 사랑하시듯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에 닿은 사람과 그 사랑에 채워져 있는 공간은 결코 하찮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단계에서 한 번만 더 우리가 사고의 확장을 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눈에는 하찮은 이가 없다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제목은 하찮은 공간과 하찮은 사람은 없다는 프란시스 셰퍼의 말에서 빌려왔습니다. 셰퍼는 작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사람이나 하찮은 장소는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삶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 하찮은 일로 인하여 한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교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매일 가는 곳 그리고 매일 반복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이 어그러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도구와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이야기가 이곳으로 연결 확장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왜곡된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교 프로젝트를 알고 거기에 내가 거기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나의 일상이 너무 기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상과 내 손끝에서 그 하나님의 숭고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너무 기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매일같이 마주하는 일들은 나에게 지루할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루터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먹이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먹이시냐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각 사람들의 손끝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먹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광부들의 손에서 나오고 양떼와 곡식들은 농부들의 손에서 나옵니다. 이것들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남겨두신 창조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창조 질서들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먹이십니다. 따라서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돌보시고 그 안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돌보십니까? 여러분들의 손길을 손끝을 통해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성직자, 회사원, 자영업자, 영업사원, 공부하는 수험생, 집안일을 하는 분들 모든 사람들의 손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그 각 영역을 돌보시고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 이 창조 세계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는 통로입니다. 그 일에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손끝을 통해서 이어가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단들의 공격에 진심어린 사랑의 실천으로 대응한 것처럼 일상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상의 어떤 공격도 수그러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거의 2년이 되어갑니다.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듣기 좋은 번지르르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처음 들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우리는 모두 소중하고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하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내러티브에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 행함과 진실함으로 일상에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가슴에 심겨준 그 사랑은 결코 그렇게 쉽게 꺼지고 무시될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그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보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매일 같이 마주하는 일상에서 그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선교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빛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존귀한 존재이며 그리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하며 그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일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점을 가지고 놓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사람들은 하찮은 존재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내가 나를 그속에 몰아붙이며 언제나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며 부족하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돌아보며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